연말이 되면서 라디오를 통해서 또 텔레비전을 통해서 또 거리를 거닐 때 크리스마스 캐롤이 흘러나오고 정말 다사다난했지만 2014년도가 이제 잘 마무리가 되는구나 하는 안도의 숨을 쉬는 이와 같은 그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되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성탄절 행사로 매우 이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가장 좋아하던 때가 12월 요 성탄절쯤 돼서 우리 교사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캐롤도 부르고 크리스마스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 같이 지내던 그와 같은 시절이 있었는데 참 그때가 상당히 좋았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교회에 한 450명 정도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독립교회는 처음 접합니다. 또 저희와 같은 이런 독립교회에 처음 와서 처음 성탄절을 이렇게 접하는 그와 같은 그 형제자매님들이 많이 있고 또 아이들도 있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는 성탄 추리도 하나도 없고 뭐 성탄 캐롤도 없고 이게 도대체 뭐가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성탄이라고 하면 교회가 가장 기뻐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이와 같은 절기인데 어떻게 사랑 침례교회는 뭐 아무것도 여기에 관련돼서 행사가 없는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두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인들은 단순하게 살아야 돼요. 종교는 화려하게 꾸미고 어떤 많은 일을 행하고 여러 가지 행사하는 것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임수로 이끕니다. 일을 많이 하고 뭔가 아름답게 보이고 화려하게 차려놓으면 거기에 무언가 있을 것 같아요. 저 교회 20만 명이 모인데 아, 그 교회에 뭐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사람이 착각하게 됩니다. 저 교회는 10명이 모인데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또 겉으로 보기에 멋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크리스마스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기독교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어요. 기독교는 그리스도예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12월 25일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은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현재 온 세상은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탄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대부분의 교회에서도 25일 날 대부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면서 이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가 12월 25일을 성탄절, 즉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런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교회에서는 아무리 좋은 거라 해도 거짓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탄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일단 12월 25일에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건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가지고 복음의 어떤 일부로 우리가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킷바이블 사이트 가셔서 구글 검색 상단에 가셔서 예수님 탄생일 이렇게 치시면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쯤 탄생했는가 하는 그와 같은 그 기사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자세히 이제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제가 오늘은 잠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대충 언제쯤 태어나셨는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가서 보시면 예수님 탄생 이전에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는 또한 명의 유명한 그와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침례자 요한이에요. 성경 말씀 가서 보시면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탄생을 합니다. 근데 거기 가서 보면 침례자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그 당시 그 제사장이 24개의 계열이 있었는데 누가복음 1장 5절 가서 보면 이 아버지 사가랴가 아비야 계열에 속해서 아비야 계열에 속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직무를 수행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비야 계열이 이렇게 직무를 수행하던 때와 그 다음에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수태하게 된 것과 같은 때를 이렇게 다 성경적으로 가서 살펴보면 침례자 요한은 4월 초순경에 이 땅에 이제 태어난 것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침례자 요한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10월 중순경에 이 땅에 태어난 것으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연도도 언제냐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역사적 정황들을 볼 때 BC 4년경에 10월 10일경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래서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33년 반을 사시면서 그래서 30년은 사적인 생활을 하시고 3년 반은 우리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활을 사시면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AD 30년 4월 10일경 유월절 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그리고 승천하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10월 중순경에 태어나셨는데 왜 온 교회와 세상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느냐? 먼저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크리스마스는 교회가 지켜야 될 절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탄생일이 알려지게 되면 수많은 종교인들이 그날을 우상 숭배하는 그와 같은 절기로 만들고 그 날에 무슨 효과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 날을 하나의 절기로 삼아서 특별한 날로 삼아서 이교도들이 하던 것 같이 예수님 아기 예수 동상을 세워놓고 마리아 몰 세워놓고 그리고 숭배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태어난 그 날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비밀 속에 잠가 두셨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BC 4년경에 10월 10일에서 20일 그 사이 어느 쯤에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그거 외에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정확하게 언제 태어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어느 누구도 성탄절 같은 거 지킨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느냐 그 날에 대해 관심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것도 베들레헴에 그것도 마구간에서 그것도 이 말들의 먹이를 주는 그 구유에 누울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그분이 태어난 날이 아무 우리에게 의미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는 걸 굳이 사람이 알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하게 되면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여러 가지 절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날을 귀중하게 여기고 초하루를 귀중하게 여기고 금음 그날을 귀중하게 여기고 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이후에 신약시대가 열린 그 이후에는 날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날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가서 한번 골로새서 2장 16에서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왜 크리스마스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것은 먹느냐 왜 안 먹느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판단을 받을 필요도 없고 누구를 판단할 필요도 없는 그와 같은 시대가 우리에게 열렸다는 겁니다. 17절 가서 보니까 그것들, 음식에 관한 것, 나를 지키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 이것들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어요. 그러면서 거기 가서 보니까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그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음식이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모든 바를 예수님이 다 성취하시고 그 날들이 의미하는 바 우리 예수님이 성취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것들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또 판단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이 모든 거 하는 거 다 예수님과 함께 땅속에 묻어버린 거예요. 어찌하여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이 규례들에 복종하느냐. 세상의 규례, 이 교회나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지키니까 우리도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거짓을 추구할 그와 같은 이유가 하나도 없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체가 왔기 때문에 실체를 보여주기 위한 구약의 모든 그림자는 다 사라지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교회가 형성이 된 이후에 교회가 AD 100년 지나가면서부터 세속화되기 시작하면서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라고 한 사람이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걸 내려서 그래서 소위 기독교를 공인화하는 이와 같은 작업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기독교 공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의 이교도들의 이러한 신앙이 혼합이 돼서 짬뽕 종교가 만들어지는 이와 같은 일을 기독교 공인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던 이교도들의 그런 절기가 기독교의 무슨 절기인 것처럼 교회 안으로 파고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4세기 후반에 고대 로마의 태양신 솔이라고 하는 그런 태양신이 있었는데 이 태양신 솔의 탄생일인 12월 25일을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지정하여 지키기 시작했고 5세기 이르러서는 12월 25일을 공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영구히 지켜야 된다는 그와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교들의 축제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동지가 되면 그럼 여러분 낮이 가장 짧고 그 다음에 밤이 가장 길어요. 동지가 지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이와 같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교도들이 만든 그와 같은 축제가 12월 25일 축제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전통 관습들은 이교들이 한겨울에 벌이던 농신제 또 태양의식 이런 것도 함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혼합을 해서 그래서 이교도들의 풍습을 소위 배도한 것과 같은 교회가 받아들여서 만든 이와 같은 절기가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천년 동안 중세 암흑시대가 돼서 말 그대로 온 유럽의 전 세계가 가톨릭 교회 지배를 받으면서 12월 25일 그날은 예수님의 탄생일이다 라고 이렇게 각인이 되면서 온 세상이 12월 25일을 자연스럽게 세상의 명절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역사가 진행이 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천주교에서 나온 개신교인들도 천주교인들과 동일하게 이와 같은 그 구습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12월 25일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걸로 이렇게 성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시는 분 잘 아시겠지만 산타 할 때 그 산타는 사탄하고 똑같은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산타, 영어로 산타, S-A-N-T-A, 사탄, S-A-N-T-A-N 바꿔서 맞춰보시면 산타하고 사탄이에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네이버 치시면 산타클로스 치시면 산타클로스는 성 니콜라스, 이 사람이 산타클로스다. 니콜라스의 애칭은 닉입니다. N-I-C-K. 여러분이 영안 사전 가셔서 닉, N-I-C-K 치면 올드 닉해서 마귀 그렇게 돼 있어요. 정의가 마귀. 예. 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영 사전 가시든 뭐 영안 사전 가셔서 아니면 네이버에 가서 닉, N-I-C-K라고 치면 그럼 올드 닉 이렇게 나오면서 그 오래된 니콜라스 나오면서 마귀 그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이건 마귀를 숭배하는 그와 같은 의식이구나.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와 같은 크리스마스 이걸 지키지 않습니다. 12월 25일이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날에 아무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국가가 정해준 공휴일이기 때문에 온 가족이 즐겁게, 재미있게, 평안하게 이렇게 안식하면 되는 그와 같은 날로 지키면 됩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에게는 이 크리스마스가 우리나라의 구정이나 보름 명절하고 비슷한 거예요. 특히 미국 사람들 온 가족이 흩어져 살다가 1년에 두 차례, 한 번은 크리스마스, 한 번은 이 추수감사절, 이때만 가족이 모일 수 있는 이와 같은 계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보름 명절이다 뭐 이런 거 지키는 거, 이거 다 귀신 불러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다 지키는 거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이 지키는 크리스마스도 그런 개념으로 미국 사람들이 1000년, 1500년 동안 쭉 내려온 그와 같은 그 관념으로 지키는 거지, 마귀를 섬기면서 지키는 그와 같은 사람들은 별로 없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흩어진 가족들이 모여서 정을 나눌 수 있는 그와 같은 날이 미국 사람들에겐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렇게 가족들이 모이다 보니까 가족들끼리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크리스마스 하니까 교회 안 나가던 사람들도 그날 와서 예배를 드린 그런 케이스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크리스마스가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좋은 요소로 작용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는 거에 대해서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그 지키는 사람 보고 가서 자꾸 왜 지키냐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분들이 물으면 대답하세요. 12월 25일이 이게 태어난 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안 지킨다. 그날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 그 정도만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하시면 되지. 지키는 사람에게 가서 자꾸 왜 지키느냐, 그거 이야기할 필요 없다. 그 얘기입니다. 아,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로마서 14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 8절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완전히 확신할지니라. 많은 교회들이 크리스마스를 지키고 그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거에 대해서 왜 하느냐, 이런 거 우리가 관여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분들 나름대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거고, 저와 여러분 그날이 아니기 때문에 편안하게 쉬면 된다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그런 걸 가지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면 그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제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탄생일은 아니지만 탄생하신 것은 사실이죠. 맞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12월 25일날 탄생하신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사실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절기를 안 지키고 이건 무시하다가 혹시 예수님 탄생의 의미 역시 묻히게 되면, 그러면 소탐 대실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조그만 거 이거 얻으려고 큰 거를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25일날 탄생하신 것은 아니지만,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됐는가?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당하게 됩니다. 특히 부모가 돼서 자식들을 낳고 이렇게 살다 보면 정말 생각해 볼수 없는 그와 같은 일이 아이들에게 생겨요. 아마 제 딸이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좀 웃을 거예요. 야, 아빠가 또 무슨 자기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보다. 예. 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정말 생각해 볼수 없는 그와 같은 일이 부모 자식 간에도 생기고, 아이들에게도 생기고, 또 모르긴 해도 저의 어머니가 오늘 여기 앉아 계시지만, 제 어머니도 제가 자라면서 그런 걸 똑같은 걸 경험했을 거예요. 저 아이가 왜 저렇게 할까? 이해가 도저히 안 된다. 그런 일들 생기는 걸 저희 어머니도 보고, 지금까지 삶을 사셨을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자식이 무슨 일을 하든지 부모의 마음속에는 항상 자식이 가장 큰 관심사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그런 차원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아들, 딸 가운데 영원히 하나님과 결별해야 되는 그와 같은 아들, 딸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수 있는 그와 같은 아들, 딸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 자식들이 속을 썩이고 어렵게 하고 정말 생각해 볼수 없는 그와 같은 일들이 그들의 삶 속에 생김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아버지의 가장 큰 관심은 아이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어머니 아버지의 가장 큰 관심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아요. 사람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관심 중에 가장 큰 관심은 저 우주 공간에 있는 수많은 별들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코끼리 사람보다 훨씬 그저 코끼리가 지금 무슨 일이 생겼느냐.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 있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가서 보니까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인이 자기의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인다 해도 여인이 어떻게 자기 자식을 잊을 수 있냐는 거예요. 죄를 짓고 감옥에 가 있어도 늙은 어머니가 거기 가서 이게 내 아들이라고 그러고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 자식간이다. 그러면서 거기 가서 보니까 참으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부모는 자식을 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만든 사람을 잊을 수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 물론 여기 나와 있는 너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지만 온 인류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적용해도 큰 무리가 없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내 성벽은 계속해서 내 앞에 있다. 그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손바닥 이렇게 보시면 여기 손금이 있잖아요. 이 손금이 있듯이 하나님의 이 손바닥에 여기 손금처럼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손금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은 없어질 수 없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우주 공간에 사람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있어요. 한 천사가 나가서 사람과 싸울 때 하룻밤에 14만 몇 명이 죽을 수 있는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진 그런 천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천사들보다 사람에게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이 왜 자식들을 사랑하느냐? 저와 여러분의 형상으로 자식이 태어났잖아요. 보세요. 똑같이 생긴 아이들이 태어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하신 그 사람, 그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잊지도 않으시고 항상 하나님의 마음속에 사람을 두고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귀들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지으셨어요. 온 우주 공간이 다 누구를 위해 만들어진 거냐?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저큰 코끼리 사자 다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냐?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저 물속에는 저큰 고래 누구를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감나무도 귤나무도 사과나무도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마귀의 계략에 의해서 아담과 이브가 결국은 죄를 짓고 이렇게 돼서 죄가 수태가 돼서 결국 아담과 이브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타락하고 영적으로 다 죽은 상태로 태어나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구원받지 않으면 엄밀한 의미에서 마귀의 아들, 딸로 태어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난 이 6천년 동안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 죄인의 현실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육체적으로 죽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게 돼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영원히 떠나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영원히 불호수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운명을 지니고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온 우주 공간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기 전에 사람을 구원할 그와 같은 방도를 가지고 계셨어요. 사람을 구원할 방도는 어떤 방도냐?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표출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라면 돼요.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이 뭐냐? 하나님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죄를 그대로 눈감아 줄 수 없는 게 하나님이에요. 우리 사람은 눈감아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죄를 눈감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형벌을 내려야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근본 속성이 만족이 되는 거예요. 좀 그렇다고 해서 죄가 발견될 때마다 사람을 다 죽이면 그러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완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이 한 하나님이신데 그세분 중에 한 분, 아들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어요. 이 땅에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은 사람의 죄들을 한번 영원 무궁토록 속죄해야 되는 그와 같은 길을 취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이 땅에 있는 창조물, 온 우주 공간에 있는 그런 창조물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버지, 제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가서 완벽한 삶을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한번 영원한 희생 예물이 돼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이와 같은 제물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오케이 하고 아들을 내려 보내셔서. 그래서 그 아들이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이러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예요. 예. 다시 말씀드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한 번의 영원 무궁한 것 같은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표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이것이 그리스도 탄생의 가장 큰 의미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말씀 가서 보니까 율법이 법을 가지고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그 육신, 그 예수님의 몸 안에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얹어 놓으시고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죄가 되도록 그렇게 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의가 될수 있는 그와 같은 방법을 하나님이 고안해 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가장 큰 의미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4절 말씀 가서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온 우주 공간하고 사람을 비교하면 사람은요 먼지만도 못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속에 사람을 이렇게 깊이 두십니까? 사람의 아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십니까? 크리스마스의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 이길 외에는 사람을 구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길 외에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 중에 가장 으뜸 가는 지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 중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는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 모든 걸 통치하시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데 그 모든 지혜 중에 가장 으뜸 가는 지혜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단한번 영원 무궁토록 희생 예물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 사람의 모든 죄를 일시에 제거하시는 그와 같은 일을 직접 수행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가장 으뜸 가는 지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으뜸가는 그 지혜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신 바로 그 날이 크리스마스다. 날짜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10월 중순경의 어느 날에 하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뭐가 있느냐? 8장 1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크리스마스의 가장 큰 의미가 뭐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그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죄를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가장 큰 의미예요. 선물을 돌려주고 크리스마스 캐롤을 듣고 성탄 추리를 만들고 다 좋은 일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이 땅에 오셨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 정죄받는 것에서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하늘 아래 여러 이름이 있지만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정죄하심이 없다는 것.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둘째는 뭐냐 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의 둘째 의미는 뭐냐 하면 법이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법이 바뀌게 됐다. 법이 바뀐다는 거예요. 법 바뀌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100층 빌딩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층 빌딩에서 지금 제가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가만히 거기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하고 붕 점프를 했어요. 100층 빌딩입니다. 점프를 이렇게 했는데, 점프를 했는데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서 있을 수가 없냐? 중력의 법칙이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중력의 법칙이 작용해서 밑으로 끌어내리기 때문에 일단 허공에 딱 떨어지면, 제가 이게 볼펜이니까 이거 딱 떨어지면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법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법이 작용하고 있어요. 이 우주 공간에 여기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허공에 딱 떨어지면 밑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법이 작용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딱 떨어졌는데 가다가 낙하산을 탁 펴면 그럼 어떻게 돼요? 중력이라고 하는 거를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을 뜨게 만드는 부양력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래? 법이 바뀐 거예요. 중력이 작용을 하는데 중력을 이길 수 있는 법이 바뀌어서 사람을 뜨게 만들면 그러면 내려오더라도 천천히 내려오면서 자기가 원하는 데 착지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더 법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다가 엔진을 하나 달아서 이 사람을 띄우면은 그러면 영원 무궁토록 공중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추진력의 법이 작용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법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죽을 수밖에 없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법 가운데 우리가 살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 사람을 들어올리는 법이 생겨서 중력의 법칙을 이길 수 있는 이와 같은 법이 생겨나듯이 예수님이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 묶여 살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들어올리는 법을 가지고 사람을 들어올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법이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법이 바뀌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 이 성령님이 구원받은 자들 안에 영원히 들어와서 내주하시는 그와 같은 법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마스의 둘째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 믿는 게 뭐냐? 낙하산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낙하산 아시겠죠? 낙하산 떨어지는 걸 방지해주고 아니면 헬리콥터 생각하시면 돼. 헬리콥터 뜨고 있잖아요. 공중에 그 무거운 게 지금 뜨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추진력의 법칙이 중력을 이기니까 뜨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와 같은 존재, 헬리콥터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두면 지옥이라고 하는 절벽에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헬리콥터 이 추진력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보혈의 능력이 이 헬리콥터처럼 저와 여러분을 들고 있기 때문에 영원 무궁토록 지옥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다. 이게 크리스마스의 둘째 의미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냐? 헬리콥터 띄우러 오셨다 생각하시면 돼. 헬리콥터 띄우러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곤두박질 치지 않도록. 셋째, 거기 가서 보니까 4절 가서 보니까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은 두 가지로 딱 규정할 수 있습니다. 해라 하지 않으면 죽는다. 하지 말라 하면 죽는다. 둘 중 안에 하나뿐이 없어요. 율법은 해라 하지 말라. 여러분 그거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 지킬 수 있어요? 해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거 여러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키니까 율법의 의의를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성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주신 법의 의의를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성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저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진 중에 가장 훌륭한 선진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게 불가능하다고 여기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7장 21절에서 2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올바로 살려고 하는데 꼭 내 옆에 악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 정말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나 하고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 도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대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행한 걸 보면 마귀를 기뻐하는 그런 일을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24절에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머릿속으로 속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 하는데 나타난 현상을 보니까 다 마귀를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니 얼마나 비참하냐 그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8장 4절에 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되면 이 율법의 의가 완전히 성취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지키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는 의로운 자다 그렇게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법정에 들어갈 땐 벌벌 떨면서 심판받을 걸 생각하고 법정에 딱 들어갔더니 거기 앉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너는 의로운 자라 모든 율법의 의를 다 성취한 자라 하나님이 꽝꽝꽝 하고 선고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킬 수 없는 것 같은 그 율법의 의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영접한 자들에게 자동적으로 성취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세 번째 중요한 의미다. 네 번째, 거기 가서 보니까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한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마음속에 작정하는 게 있을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을 좀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다 작정하시죠? 저도 하루에 몇 번씩 합니다. 예. 1년 또 이제 시작할 때 그때 또 깊이 하고 예? 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신의 일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으면 다 하나님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늘 전도사로 임명받은 그런 형제도 있고, 집사의 직무, 또 지역 인도자, 또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이렇게 되면서 소개하겠지만 교사, 그 다음에 각종 섬김 부서에 리더도 있고 섬김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헌금하는 일로, 어떤 사람은 권면하는 일로, 미디어 선교하는 일로, 쓰레기 치우는 일로 등등해서 다 일들을 한다 그 얘기죠. 그렇죠? 근데 어떤 일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님을 따라 하는 그 일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구원 받으면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또 하나의 의미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계기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그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가장 큰 의미다. 이런 의미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해서 크리스마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해서 크리스마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만을 믿게 될 때, 그리스도인이 되게 될 때 구원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8장 31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저와 여러분이 부족합니다. 연약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누구 때문에 일이 가능하냐?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탄생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관련된 노래도 하고 무슨 축제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도 사실이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악한 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라는 그런 공간을 잘 선용을 해서 미디어 선교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런 명절, 세상 사람들이 많이 지키는 이런 명절, 이거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전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로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탄생이 없이는 사람의 구원이 불가능한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탄생의 가장 큰 의미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의미 네 가지를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예수님 탄생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둘째, 법이 바뀌게 된 거예요. 헬리콥터처럼 뜰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중력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뜰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비록 저와 여러분이 이 육신을 입고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의의를 다 만족시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는 내가 만들어준 이 모든 법을 다 지킨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칭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생겨나게 됐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탄생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일이 가능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 25일 성탄절 휴가 이런 거 보내시면서 가족들과 함께 예수님 탄생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나누고 또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대로 미디어 선교든 아니면 각각 개인 전도를 통해서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잘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삼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